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 의원들이 보낸 공개 서한은 미국을 믿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10일 이란 이슬람 성직자위원회인 국가지도자 운영회의에 참석해 미국 의원들의 서한은 전례 없고 비외교적인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은 공개 서한에서 이란 정부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핵 합의를 이루더라도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양국 간 행정적 합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합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오는 2017년 이후에 파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서한과 관련해 일부 미 의원들이 이란 강경파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하자 큐바가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쿠바 정부는 12일 관영신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번 제재 조치가 임의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전날 발표한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과 경찰청장 등 고위관리 7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그러나 이날 성명에서 누구도 한 주권국가의 내부 정세에 관여할 수 없다며 근거 없이 베네수엘라를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는 베네수엘라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미국의 이번 제재에 대해 부당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장거리 행진에 나서고 있는 학생 시위대를 10일 강제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저지선을 뚫고 나오려는 학생들을 경찰봉으로 구타했습니다. 관련 동영상에는 무장경찰이 시위대 차량의 앞유리를 깨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 시위대의 티하 윈틴 대표는 VOA에 경찰이 적어도 32명을 연행했고 많은 학생들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학생들은 충돌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정부가 양군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틴 대표는 그러나 합의가 깨졌다며 정부와 더 이상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학생들은 미얀마 정부가 새로 제정한 교육개혁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만달레이를 출발해 양곤까지 장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세계 뉴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테러 공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10일 퇴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사건은 분명 두려웠지만 현재 기분이 매우 좋으며 완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왼팔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몸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테러범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 오른쪽을 깊게 베어 8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번 사건 뒤 한국민들이 보여준 성원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서울은 매우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지만 미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문제를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일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유로당 1달러 7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4월 1일 최저치입니다. 유로화 가치는 유럽 경제의 불안정과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몇 주간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유럽의 투자가들은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 협상이 앞으로 몇 달간 풀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동부 도시인 마이두구리 시장에서 10일 폭탄이 터져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현지 VOA 기자에 따르면 폭발 사고는 이날 오후 4시께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이 숨지고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마이두구리 시장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흉기 공격을 받고 입원 중이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닷새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Obviously a scary incident, but I'm walking, talking, holding my baby.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에 DVD를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흉기 공격을 받고 입원 중이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닷새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며 미한 두 나라 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의의 공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성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10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닷새 만에 퇴원 기자회견을 갖고 습격을 받은 현장에서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모든 한국인과 미국인 그리고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미한 관계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뇌에 땅이 굳어진다. Let me once again say thank you to the
리퍼트 대사는 한국 국민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국어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며 흔들림 없는 양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병문안을 와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입원 기간 중 병원을 찾아준 이완구 국무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사건 자체는 무서웠지만 지금의 몸 상태는 아주 좋다고 밝히고 업무 복귀도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as far as returning to work,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we're gonna, you know.
리퍼트 대사는 일정을 덜어서라도 가급적 빨리 업무에 복귀해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한국 국민들이 자신을 부르는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라는 호칭을 한국어로 언급하며 앞으로도 동네 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로 남을 것이라고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 씨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얼굴 상처 부위엔 밴드를 붙이고 기자회견장에 나온 리퍼트 대사는 왼팔엔 고정장치를 하고 있어 다소 불편해 보였습니다.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이동한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칠 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조찬 강연장에서 피의자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오른쪽 얼굴과 왼쪽 팔뚝을 크게 다쳤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는 사상 처음 테러 공격을 당한 리퍼트 대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얼굴을 80여 바늘을 꿰맸고 왼쪽 팔뚝도 신경 접합술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한국 경찰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살인 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 씨의 방북 행적과 압수한 문건, 컴퓨터 파일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범행 동기를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attack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who are closely coordinating with the embassy in Seoul.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리퍼트 대사와 미 외교관들의 안전 보장을 약속한 데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리퍼트 대사를 방문해 미한 관계의 굳건함과 활력을 보여줬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현재 한국 경찰이 주한 미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ppreciate the swift response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ments of support for Ambassador Lippert and the government's commitment.
그러나 이번 사건과 북한과의 연계성이 드러날 경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범행 동기를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리퍼트 대사와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며 리퍼트 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깊은 감사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무관심 속에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핵 야망이라는 제목의 8일자 사설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2년에 미북 간 잠정 합의가 결렬된 이후 미국은 이란 핵 야망 등 다른 곳에 주의를 기울여왔다며 과거에 비춰볼 때 북한은 미국의 무관심을 이용해 핵전력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12년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월 29일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합의가 파기됐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과 공식 대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조엘 위트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하며 이런 주장이 오바마 행정부에 충격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들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북한의 핵능력에 놀라기 전에 북한의 무기기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도 지난 27일 북한의 핵 확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엘 비트 연구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미국 정부가 북한과 신속히 핵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위트 연구원의 예측치가 과거의 추산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다른 위기 상황들에 가리워진 북한의 핵 위협을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과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거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 계속 공방만 벌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9일자에서 만평을 통해 이란과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풍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엌에서 이란과 북한을 다루다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두 나라의 비등점을 점검하다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요리사로 묘사됐는데 펄펄 끓는 이란 냄비의 뚜껑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멀찌감치 떨어진 채 끓고 있는 북한 주전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북한보다는 이란 문제에 더 치중하는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7일자 최신호에서 새 핵무기 시대라는 표지 기사를 통해 냉전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인류 종말을 피하기 위해 상호 핵무기 사용을 억제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상황이 훨씬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 잡지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국가들이 구축해놓은 세계 질서를 흔들려 하고 있고 각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은 어림짐작해야 하는 상황이며 일부 핵 보유국은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이슬람 테러 분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외부 세계가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김씨 왕조가 끝날 때 핵무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핵 외교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지키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무기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 잡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북한이 5년 뒤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최근 분석의 파장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 속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렸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엘 위트 미국 존스 홉킨스 대 초빙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북핵 개발 예측치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What we see here is an increase to 100 nuclear weapons, which is essentially over 500% increase by 2020.
위트 연구원은 이날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5년간 핵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분석입니다. 또 현재 10개에서 16개 수준인 핵무기 보유량을 적게 잡아도 20개에서 5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는 핵무기 제조의 기술적인 복잡성과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분석이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핵무기 100개 보유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t ev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5년 뒤 핵무기 100개를 제조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조차도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핵물질 비축과 핵무기 보유는 완전히 별개 과정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뒤 그만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게 되는 뜻이라면 수긍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해당 보고서가 중간성장 시나리오로 잡은 핵무기 50개 보유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y have a capacity to produce plutonium as of today for 50 weapons or enriched uranium.
북한은 핵무기를 연간 10개씩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생산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를 위해선 재처리 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원자로도 추가로 필요한데 현재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속도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ven if North Korea never conducted another nuclear test, it could still produce 100 nuclear weapons.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역시 핵 능력 향상을 핵실험 횟수와 연계할 필요는 없다며 그 같은 주장에 일부 동의했습니다.
They have done 2-3 tests now at least. So tests serve for two purposes.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일부 실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니칸센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향후 핵 보유량을 전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Plutonium estimates are pretty accurate because Dr. Sig Hecker was over in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무기를 몇 개나 제조할 수 있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그러나 영변 외 다른 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원자력기구가 2009년 4월 이후 북한 원자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핵 경량을 크게 키웠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한국이 이른바 합동 핵 전쟁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와 외무성이 지난 1일과 2일 각각 발표한 관련 성명을 첨부했다며 자신의 서한과 이들 성명을 유엔 안보리 공식 문건으로 채택해 조속히 회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9일 자성남 대사의 서한과 첨부 성명에 공식 문건 번호를 붙여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일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북침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수 방관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미한 군사훈련이 도발적 성격이 강하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천안함 폭침 5주기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단체의 공개 살포를 자제하도록 설득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한 탈북자 단체가 오는 26일을 전후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상 공개적인 살포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따라 해당 단체 측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대면 접촉이든 어떤 방식이든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다만 민간단체 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인권재단 등 일부 외국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하는 문제 역시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적용된다고 말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되는 오는 26일을 전후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날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번 전단 살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살포 시기는 풍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무인기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보내는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전단 보내는 거는 이제 예, 그 전에처럼 하는 거지. 풍량 보고 하는 거니까 미국 측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북한의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이든 무인기든 개의치 않고 조준 격파할 것이라며 총탄이 아닌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방글라데시 정부에 사과하고 해당 외교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금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추방 조치됐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9일 방글라데시 주재 리송현 북한 대사를 소환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손영남 경제담당 참사관을 72시간 안에 추방하라고 통고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본국에서 손 참사관을 기소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앞으로 또다시 북한 외교관이 범죄에 연루되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송현 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으며 손 참사관은 지난 8일 방글라데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앞서 지난 5일 밤 하즈라트 샤흐잘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손참사관의 가방에서 총 27kg 무게의 금괴 170개를 적발했습니다. 이 금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참사관은 당시 자신의 가방 내부를 보여주길 거부하다 공항에서 10시간의 조사 끝에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풀려났고 금은 압수됐습니다. 싱가포르를 출발해 방글라데시에 입국한 손 참사관은 자신이 공무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최근 금 밀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관에 따르면 지난 22개월간 약 1톤의 금이 밀반입됐습니다. 이전 5년간 밀반입된 규모가 15kg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금은 주로 중동 국가들에서 방글라데시로 밀반입된 뒤 다시 4,000km 길이의 국경을 통해 인도로 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금에 관세를 많이 물리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금과 마약, 무기를 전 세계로 밀수한다며 마피아 범죄 조직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외교 면책 특권을 악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김 씨 일가를 부유하게 만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노동당 39호실이라는 북한의 비밀 조직이 해외 불법 행위를 총괄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달러화 위조에 집중했지만 최근엔 필요에 따라 불법 활동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주재국에서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1월 파키스탄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12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700kg을 항공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당시 공관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관 면세 특권을 이용해 밀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해 카라치에서도 주류 밀매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카라치의 북한 무역참사부 주재원들이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술을 싼 값에 구입한 뒤 현지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팔아온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관리들, 무역대표부 직원들이 무기와 관련 물자, 미사일 관련 품목 등 금수조치 대상 품목의 거래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지난 1월 교역 규모가 전달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교역 품목에서 보이지 않던 설탕이 북한에 수출된 사실이 눈에 띕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14만 7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8만 달러의 교역 실적에 비하면 한 달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미북 교역 실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입니다.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13만 달러에 달한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인도적 지원 품목은 2,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미북 교역액의 96%를 차지했습니다. 대북 지원 품목 다음으로는 방사선 의료기기가 16만 3천 달러, 수술 의료기기가 3만 달러, 수술용품이 3천 달러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 역시 대북 지원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월 설탕이 1만 6천 달러어치 북한에 수출된 사실도 눈에 띕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지난 2000년 이후 북한과의 교역 통계에는 지난해 말까지 설탕이 교역된 적이 없습니다. 상무부는 교역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주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탕 수출의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에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 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 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주 기업 측의 건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항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적, 행정적 제재 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입주 기업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입주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실태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승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규모를 비롯한 현황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3년 1월 기준으로 북한은 세계 40여 개 국가에 4만 6천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론과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 해외 근로자는 5만여 명에서 6만여 명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2만여 명, 중국 1만 9천여 명, 쿠웨이트 5천여 명, 아랍에미리트 연합 2천여 명, 몽골 2천여 명, 카타르 1,800여 명, 앙골라 1천여 명, 그 외 폴란드 4,500여 명, 말레이시아 300여 명 등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데 많이 일을 하고 있나요?
아, 예. 러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벌목공이 주로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임업지에서 일을 하는 벌목공들과 건설업을 하고 또 콩농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고요.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건설이나 식량업에 종사하는 파견 근로자들이 매우 많고요. 동아시아 지역은 매우 다양한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처우에 대해서 어떤 증언들을 했습니까?
예,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은 북한에서부터 철저한 성분 검토를 거쳐서 해외로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그 북한 해외 파견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장기간 동안 거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 현장 해외 파견 현장에 도착을 해서 가장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는 부분이 인권 침해인데요. 임금 착취입니다. 임금 착취는 북한 당국과 노동자가 7대 3의 비율로 임금을 배분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 현장에서 필요한 숙박료나 식비 그리고 시시때때로 걷는 당자금과 충성 환경자금 등을 남은 임금의 10%, 20%, 총합 전체 100% 중에 90%를 북한 당국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돈을 받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예, 해당국 통화를 받는다는 증언이 있지만 이 통화가 북한에 남아있는 해외 노동 근로자의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물품으로 바꾸어서 지급을 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 해당 통화를 직접적으로 가족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언을 한 분들은 현장에 가서 만난 근로자들은 아니고 그 근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얻은 내용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북한 이탈 주민, 즉 한국에 거주 중인 이탈 주민 중에 북한 거주 당시에 해외 파견 경험을 가지거나 관련 직무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현지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다가 노동자들을 외부에 어떠한 분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지 조사는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네. 보고서는 또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지속해서 서로 간의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그 노동 현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임시 거처, 러시아에서는 나무로 된 집이라든지 또 쿠웨이트에서는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거처에서 냉난방이나 수도, 전기 등이 공급되지 않은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공동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작업장이라든지 생활 환경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은 없나요?
예, 일부 지역 근로자들의 경우 바로 옆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나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접촉은 어렵지만 그래도 워낙 근거리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교류는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 비해서 근로 조건의 면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동정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임금 착취 그리고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임금 착취뿐만 아니라 그 근로 중에 상해를 입어서 사망에 이른 사망자에게 나온 보상금까지도 그 내부에 있는 보위원이나 관리자들에 의해서 착취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사망금은 북한에 남아있는 유가족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데다가 보험에 들은 사실조차 본인이 모르는 그리고 현지 국가의 어떤 사업장으로부터 나오는 금액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죽어서까지 사망금을 가로채가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북한 근로자들이 한번 해외 나가면 몇 년씩이나 근무를 하게 되나요?
예, 기본 여권 기간인 3년 정도를 근로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리자나 특정한 기능을 가진 기능공들의 경우에는 5년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해외 파견 근로 자체가 북한 내부에서 얻어질 수 없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3년 이상의 노동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예,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제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들에게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투명한 근로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정의입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해당국의 노동법을 적용을 해서 북한 해외 노동 근로자들도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N 및 국제사회가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또 모니터링함으로써 이들에게 어떤 압력과 제재의 효과를 통해서 인권 개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고서를 이번에 발간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현실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북한의 시스템이 그대로 수출되고 있는 그러한 형식이 바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모든 북한 인권 관련된 분들께서 아시고 계셨으리라 믿지만 이에 대한 실체 조사와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사례를 뒷받침한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 그러한 자료가 좀 미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이탈 주민들 중에 이러한 경험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선별했고 그들을 심층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문헌 조사를 곁들였고 이러한 통합적인 결과물을 이번 발간물로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 인권 정보 센터라는 곳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큰 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인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북한 인권 정보 센터는 남한에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 인권 피해 현실에 대해서 기록을 수집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기록 보존의 성격을 가진 연구 센터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이탈 주민들의 인터뷰를 10년 이상의 설립 기간 이래로 조사를 진행해 해오고 있고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는 5만 건이 넘는 인권 피해 사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에 어떤 법적인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후세대에게 이러한 과거 청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물로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주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으로부터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이라크군이 바그다드 북부 요충도시 티크리트에서 ISI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이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이란 지도부에 보낸 공개 서한에 대해 백악관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새 교육법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오늘은 이라크로 먼저 가보죠. 이라크 정부군이 지난주부터 순위파 무장세력 ISI를 장악한 티크리트를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라크 정부군이 느리지만 티크리트 도심을 향해 진격하면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티크리트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진 곳으로 지난해 6월부터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이 장악해왔는데요. 이라크 정부는 지난주부터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주축이 된 3만 명 규모의 병력으로 티크리트 탈환작전에 나섰습니다. 진격을 거듭하면서 10일 중심부에서 1.6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라크군이 며칠 안에 티크리트를 탈환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북부에서는 쿠르드 자치병력이 ISI를 압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쿠르드 자치병력인 페시메르가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지상에서 ISI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쿠르드 자치정부 당국은 키르쿠크 인근 지역 일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이 지역에 8일 하루 동안에만 두 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저희 VOA 쿠르드 서비스 기자는 키르쿠크 지역에 강력한 공습이 가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리아에서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가 하사카주에서 ISI를 격퇴하고 있다고 시리아 내부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네.
시리아 북부에서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이 있었습니다.
ISIL이 공격을 받아 주춤하는 상황인데요. ISIL 내부에서는 외국인 가담자와 현지 출신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죠.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이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ISIL이 월급과 집, 자동차, 전리품 배물에서도 외국 출신들을 훨씬 우대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현지 출신 재원들은 가장 위험한 전선에서는 자신들이 나가 싸우는데 오히려 대우는 외국인 출신 대원들이 더 잘 받는 데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주 시리아 접경 도시 아부카말에서는 시리아인이 지휘하는 세력과 쿠웨이트인이 지휘하는 세력 간의 집단적인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ISIL이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안보 공백을 틈타서 급격히 세력을 팽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거군요.
네. 또 그 밖에도 그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은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IS는 그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의 정유소를 장악하고 여기서 생산한 원유를 암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 국제연합군의 집중 공습으로 이들 정유시설이 파괴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ISIL 대응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이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미 육군의 고위급 지도자인 댐시 의장은 9일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총리 또 칼레드 알오베이디 국방장관 등과 만났는데요.
네.
미국과 국제연합군이 진행 중인 공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라크군이 추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병력 확충에도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댐시 극장은 또 연합군의 공격으로 지난 7개월간 ISIL의 공세를 막아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미군에 따르면 국제연합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2,800개 이상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주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라크가 주도하는 티크리트 탈환 작전에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었죠.
네, 댐프시 의장은 이라크군이 ISIL 소탕을 위해 협력하는 순위파 민병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라크는 순위파였던 후세인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시아파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후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티크리트 작전에서 이라크 정부군과 함께 시아파 민병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특수부대가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순위파 국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이라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오베이디 이라크 국방장관은 댐시 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이란이 시아파 민병대에 무기와 훈련 지원을 했고 티크리트 탈환 작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중이며 모든 우방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순위파 국가들은 이란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국제연합군도 지상병력을 파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란 핵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원 47명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이란 지도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공화당 내에서는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9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 지도부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오바마 정부에서의 합의 내용은 다음 정부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의회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공개 서한을 강력히 비난했고요.
네.
이란 정부도 서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서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서한은 비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30대 후반의 초선 의원인 톰 코튼 의원이 작성했고요.
네.
46명의 동료 의원들이 서명한 서한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도 미의회 승인 없이는 단순한 행정적 합의에 불과하며 다음 정부에서 철회되거나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국제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공개 서한을 작성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서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미의회 의원들이 이란의 강경파들과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역설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오히려 강경파들이 서방과 협상에 반대하면서 핵개발 능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의회에서 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현재 협상이 타결된다면 협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좀 더 분명하게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을 비난했는데요.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당파적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 사이에 핵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미국 의회가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시킬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미 의회는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맺은 어떠한 조약도 의회의 비준이 없으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국무부는 9일 이란 핵 협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제인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적인 합의는 상원 인준이 필요로 하는 조약과는 다르다며 의회는 국제적인 합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 내용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도 반응을 내놨죠?
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서한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의 공개 서한은 합법성이 결여돼 있고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서한은 미국을 믿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한이 전례가 없고 비외교적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의 일부 세력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어떠한 합의에도 반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란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최근 미국에서는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다수의 의회가 여러 사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충돌이 외교로까지 번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과 이민개혁 행정조치 등을 놓고 대립이 있었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파 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행정부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백악관과 상의 없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연설을 초청했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서 백악관이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이란 지도부에 대한 공개 서한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요. 한편 미국의 법학자들은 미국 의회 의원들이 외국 지도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과 서방은 핵협상을 가질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을 앞두고 서방과 이란 간 막판 협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과는 오는 15일 스위스에서 만나 양자 협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주최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란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상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시한이 언제죠?
최종 타결 시한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은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핵협상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석 달은 실무적 기술적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부의 새 교육법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고요?
네, 미얀마 학생들의 시위는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올해 1월 미얀마 북부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출발해 양곤까지 580km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달 초 양곤에서 140km 떨어진 레파단까지 도착했는데요. 레파단에서 양곤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계속 경찰의 저지를 받았었습니다. 결국 오늘 경찰이 200여 명 정도의 학생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는데요. 학생들이 경찰 저지를 뚫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거졌고요.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부상 규모는 경미하다고 하는데요. 한편 진압 과정에서 여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학생 시위 지도부의 티아 원티는 저희 VOA 방송에 30여 명이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과 학생 시위를 지원하던 승려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도 있죠.
일부 기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에게도 현장에서 떠나라고 소리쳤고 곤봉으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경찰은 그동안은 충돌을 우려해 시위대 행진을 저지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섰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네, 학생들이 미얀마 정부의 새 교육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새 교육법은 미얀마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승인 절차까지 마쳤는데요. 학과목과 교육 내용을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의 결정 권한을 정부 강요 등으로 구성된 기구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내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학생들의 시위로 번졌는데요. 학생들은 새 교육법 철회와 함께 교육 분권화, 학생과 교사의 조합 설립 금지 철폐, 그리고 소수민족 언어교육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민주화 개혁이 정체됐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교육법 개정을 놓고 학생들과 타협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날씨 정보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낮 한때 약간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낮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3도,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3도. 개성,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6도 예상됩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4도입니다. 청진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2도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동해 먼바다 구름 많고 눈 오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준비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이 컬럼버스 데이입니다. 컬럼버스 데이는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로
이어진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Every state in the US has their own quarter, the 25-cent coin.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would take me.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